하나투자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만드는 디지털 자산 분석의 기준 크립토 플러스 시작합니다. 저는 서동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동환입니다.
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 네, 네, 또 기운을 내봐야죠, 저희가.
예. 아, 기운 떨어진 사람이 없는데 왜 이 기운?
아, 저 양쪽에 약간 물려 있어서 힘드네요. 아, 네. 가상자산을 해도 힘들고 주식을 해도 힘들고 뭘 해도 힘드네요 올해는.
저번 주에 저희가 네. 이제 방송 마무리 할 때 네. 언쟁이 크게 날 수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드렸었는데 다행히 뭐 미국도 미사일도 많이 떨어졌다고 하고
맞습니다.
이란도 뭔가 조금 이제 한풀 좀 꺾인 약간 그런 상황이죠. 외교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습니다.
네네. 네,
일단 희망찬 바람으로 월요일 시작해 보고요. 박상혜 네. 편집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주말?
아, 행보할 때가 제일 평안한 것 같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네.
행보하는 주말이었어서 평안하게 보낸 것 같습니다.
네. 아, 뭔가 가끔 편집장님 보면 뭔가 득도하신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되게 신기해요.
아, 네. 감사, 칭찬 맞죠?
칭찬이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약간 티벳 느낌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요.
네. 아, 가끔씩 티벳의 느낌이 듣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사막여우 느낌도 살짝 있고.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을 좀 가져오셨나요?
아, 오늘, 그러니까 행보를 하긴 했는데,
네.
그 일요일 오후부터 좀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뭐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만, 그 약간 올랐는데, 어떤 뉴스에 맞춰서 올랐나라고 보니까, 역시, 아직까지도 이 디지털 자산이 거시경제 변수에 크게 반응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게
네.
일단 어제 보도가 하나 나왔거든요. 원래 지난주에 우리가 좀 많이 우려를 했던 게
네.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면전 우려가 확산되고
맞아요.
있다. 그리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아 이게 더 미국, 이란 긴장이 재고조가 확산이 되면은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 거시경제 전반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자산이나 여러 위험 자산까지 악영향을 미쳐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네.
일요일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방공미사일 재고가 부족하다는 보고를 받고 아 지금 대규모 공격을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라면서 재고하겠다라는
네.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그 뉴스에 반응을 해서 한 비트코인이 한 $1,000 정도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이 미국이 이런 대규모 공습을 보류를 하게 되면은 긴장이 좀 고조된 게 조금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기대가 나타나면서 살짝 좀 올랐다 이런 반응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좀 저희가 예상하지 못했던 좋은 뉴스인 게
네.
항상 구조적인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는데 전쟁을 그만둘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적인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이게 장기화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재고, 미사일 재고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진지하게 많이 이제 언급하지 않았지만
네.
사실은 구조적이죠.
그렇죠.
네. 네. 이란이 어떤 나라입니까? 탄도미사일만 1,000개 넘게 갖고 있는 나라인데
네.
방공미사일이라는 건 주로 이제 패트리어트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없으면
네.
그냥 다 두드러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미사일 쪽은 또 잘 몰라가지고
네. 저도 네.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이 뉴스에 생각보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반등이 좀 크게 나온 게
네.
그런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진짜 아예 못하겠네. 어쩔 수 없이 못하겠네라는
그렇죠.
마음이 담긴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초점이 어디로 흘러가게 되냐면
네.
호르무즈 그러면 언제 열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쟁을 안 하더라도 호르무즈가 닫혀 있으면 유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아마 초점이 좀 이동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요게 그럼 정확하게 어떤 뉴스가 나온 직후부터 비트코인 가격이 좀 반등한 건가요?
네, 조금씩 반등을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1,000 이상 좀 올랐다. 물론 이제 투자자분들이 만족할 만한 그 상승률은 아니지만,
네. 네,
그래도 그 뉴스에 반응을 해서 예, 타이밍에 조금씩 올랐다는 게 또 거시경제를 여전히 디지털 자산 시장 참여자들이 주시하고 있다라고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또 좋은 소식이 있는 건요. 위험 자산 쪽에
네.
이 그 뉴스에 맞춰서 이 WTI 유가 그리고 여러 원유 가격들이 또 소폭 하락했습니다.
오, 네.
네, 그래서 네. $84.6 선 정도로 좀 소폭 하락을 하면서 이 선물 시장 출발을 한 상태고요.
네. 아, 상당히 많이 내려간 거 아닙니까? 84.6달러 5% 이상.
네, 한때 90달러에 육박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그러면서 84.6달러까지 내려갔다는 건 그래도 고점 대비 꽤 내려왔다. 확실히 그 대규모 공습 보류하겠다라는 소식 이후에 좀 여러 주요 자산들이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네. 한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가 이렇게 내려간 걸 보면. 근데 이거는 뭐 약간 격가지이긴 합니다만 그 전혀 상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했던 우크라이나와 이란이 주말에 뭔가 일합을 좀 나누는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이란 쪽에서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뭔 얘기입니까?
처음에는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공습을 했다. 네, 습격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디 있는 상선을?
이란, 그 카스피해에 있는. 네, 그래서 이게 또 지역도 주목을 했던 게, 이제 전쟁터가 이제 카스피해까지 확산이 되는 건가?
그쵸.
이런 시장 우려가 또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카스피해는 이란 북쪽에 있는?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이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와중에, 이란 이제 외무부 장관 아바스 아라그치, 유명하죠.
네.
이게 이쪽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습격 받은 거 맞다. 그리고 이란 측에서 우리 한 명이 죽었다.
아, 사람도 죽었군요.
네, 사람도 아이고, 죽었다. 네. 이런 얘기 하면서 이거 이스라엘 사주받은 거 아니냐, 우크라이나가. 이스라엘 사주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뭐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사실인가요? 이스라엘의 사주를 받았다는 사실.
아니야, 외무부 장관 측의 주장입니다.
주장이고.
네. 주장이군요.
뭐 실제로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이 확인해주지 않겠죠.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는 사실 러시아랑 전쟁하느라 바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여기에 어떻게 와있죠?
이게 이제
어느새 와서 이렇게 소행.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계속 미국의 지원을 받아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못 해주는 일을 해주면 미국이 좋아하겠죠.
아 그래서 왔군요.
네. 근데 이제 와중에. 지금 이란이 최근에 주말 사이에 나왔던 게 뭐냐면 상반기 동안 원유를 얼만큼 우리가 수출했느냐 그것도 공개가 됐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그 봉쇄가 걸려 있던 기간 동안 수출이 많이 됐어요.
아 생각보다 도대체 많이 지나갔군요.
왜 도대체 어디로 나간 거냐?
네.
그러면은 호르무즈는 이란 남쪽이잖아요.
네.
남쪽은 미국이 지키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북쪽 카스피해를 통해서 러시아로 빠져나갔거나
예.
뭐 제3의 루트가 있을 것이다. 근데 육로는 사실 원유를 옮기기에는
그죠.
좀 경제적이지 않으니까.
예.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얘기일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네. 뭐 이제 사실. 후티 반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랑 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중동이 원래는 이제 전장이 딱 그 호르무즈 주변.
그렇죠. 거기만 있고
몇백 킬로미터.
다른 곳으로는 다 수출이 네. 가능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네. 전장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해외 그러니까 외신,
네.
뭐 파이낸셜 타임즈나 이런 곳에서는 계속 이거 싸하다.
쎄하다.
예. 네,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예. 왜냐하면 또 지난주에는 홍해에도 전쟁 위험이 생겼다라는 얘기가
맞아요.
있잖아요. 그거에 이어서 뭐 이제 기존 호르무즈 해뿐만 아니라 카스피해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또 뭐 외무부 장관 측에서 이거 이스라엘 사주받은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 주장에 따라간다면 뭐 이스라엘, 뭐 미국, 지금 우크라이나 이렇게 또 진영이 나뉠 수 있는 거고 유럽까지 나뉠 수 있는 거고
네.
또 반대 진영에서는 이란, 러시아, 중국까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거 거의 뭐 세계 대전급 되는 거 아니냐
네.
네, 이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면서 우려가 확산되는 와중이었는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규모 공습 보류하겠다라고 하니까 약간 또 누그러진 지금 또 불확실성이 굉장히 강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던
네.
방공 미사일이 재고가 떨어졌다
네.
부족하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이 확산되게 되고 뭔가 이란과의 국지전이 아니라 약간 사이즈가 더 큰 전쟁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더 좀 심각한
그쵸.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 기미가 있지 않나 우리가 네,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지정학적 위기는 한풀 꺾였는데 그럼 이제 저희 뭐 봐야 됩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금리죠.
네.
그 중에서도 금리를 보려면 미국 국채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걸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대표적으로 보는 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잖아요. 근데 이게 금요일에 장중 4.717% 까지 올랐었습니다. 이게 얼마 만이냐? 1년 6개월 만에 최고치 수준이거든요.
네.
이 정도로 10년물 국채 금리가 높아졌다 라는 거는 연준 기준금리 상승 압력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커뮤니티에서는 또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됐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제 너무 올라가니까 왜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에 대규모 공습을 보류한다고 했을까라고 봤을 때 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야 지금 10년물 국채 금리가 너무 올랐습니다. 예, 지금 전쟁 이렇게 대규모 공습할 때가 아닙니다라는 또 뭐, 그런 또 밈이 하나 또 돌았습니다.
절묘하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 너무 젊어진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래도 AI 같은데.
네, AI로 생성을
네.
해서.
아 근데 네. 절묘한 내용이네요 정말. 예.
네. 그리고 저희 이번 주에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가 7월 FOMC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원래 7월 FOMC가 1주 전에 동결 확률이 70%, 인상 확률이 3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보통은 이러면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네. 보통은 동결이거든요. 일주일 전에 네. 이러고 있으면.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오르고 있죠. 그것도 미국하고 이란 긴장 고조가 다시 재확산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커지고 있죠. 유가 오르면서. 그러다 보니까 한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이 CME FedWatch에서 이제 선물 시장, 옵션 시장에서 이 기준금리 예측을 이제 하게 되는데 베팅하는 예측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7월 FOMC 금리 동결 확률 87.2%다 이렇게 네. 투자자들이 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 이란 긴장이 재고조되고 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7월 금요일 기준으로 65.8%까지 동결 확률이 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동결 확률이 떨어진 만큼 금리 인상 확률을 투자자들이 높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또 굉장히 또 시장 불확실성이 강해진 상황이다. 그래서 이 FOMC 회의 끝나고 미국 기준금리 결정이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 목요일 오전 3시에 발표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좀 FOMC 결정이 좀 중요한 때가 됐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며칠 안 남을 적에 65.8%라고 하면은 이제 반올림에서 70% 정도인데 이제 그런 정도면은 동결로 가나요? 아니면 이렇게 나왔는데도 갑자기 인상이 된다던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드물죠.
드물죠.
네. 일주일 정도면은 이제
사실 봐야 되는데.
한 열흘 정도 전부터는 예. 연준 위원들도 발언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사실은 상당히 제한됩니다. 여러 가지 네. 변수들이. 일주일 정도 전에 저 정도면 보통은 동결로 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데 지금 이번 이제 FMC는 두 번째 FMC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깜짝 뭐 인상이 나와버리게 되면 굉장히 시장에 좀 충격이 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네. 뭐 발표는 하긴 하겠죠. 왜냐면 워시가 원래 그런 거 네. 최대한 발표 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모르는 게 예. 숫자만 발표가 되고 기자회견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7월까지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볼 때는. 네. 명시적인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네. 말씀 주신 대로 주요 데이터 최대한 뭐 공개 안 하겠다. 최소화만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은 뭐 많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점도표가 공개되는 3, 6, 9, 12월에만 기자회견을 안 한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7월에 기자회견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준금리 숫자는 공개가 되니까 그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크게 의미 부여를 할 것 같다. 특히 지금만큼 미국 이란 긴장이 재고조되고 국채금리가 네. 오르는 상황에서는 숫자 그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또 이거하고 별개로 7월에 만약에 뭐 금리 동결을 하더라도 9월에 금리 인상할 것 같다라는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네.
그 점도 좀 유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 네. FMC는 목요일 새벽 한국 시간으로 3시?
네, 오전 3시.
오전 3시.
네.
예, 나오니까요. 그때 이제 목요일 저희 오전 방송에 자세한 내용은 또 해설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이거 말고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켜봐야 될 어떤 지표가 뭐가 있을까요?
또 뭐 우리 월요일 날마다 보는 미국 주간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이 어땠는지 이것도 네. 한번 간단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뭐 3주 연속 순 유입이 나오기는 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거의 순유입량이 많이 줄어든 둔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근근하게 이어가고 있군요.
네, 한 3,400만 달러 정도 순유입이 나타났는데 네. 왜 이렇게 됐나라고 좀 보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순유입이 좀 있었거든요. 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관련한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죠. 그러면서 유출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순유출이 2일 연속으로 있었거든요. 네. 그게 반영이 되면서 수입 유인량이 상당히 줄어들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예,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로 봤을 때는 지금 이번 주가 상당히 또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또 빠질
다시
것인지.
네. 네. 주황색이 네. 바뀔지 색깔이. 네. 네.
거기에는 또 거시경제 변수가 굉장히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네.
크립토 한정에서는 사실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죠. 클라리티 법안을 저희가 지난주 내내 일주일 내내 얘기를 해드렸는데
맞아요.
결국에 뭐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아직.
네, 주말 사이에 뭐 당연히 의회도 쉬니까요. 네. 이렇게 큰 소식은 안 나왔고요. 다만 이제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에 하나 소식이 나왔는데 이 소개 못 드린 것 중에 하나 주요 뉴스가 있었습니다. 루벤 가예고 민주당 상원 의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예고 의원이 얘기를 하나 했는데 공화당이 우리한테 제안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본 결과 이거는 좀 안 좋은 안이었더라. 쓰레기 같은 안건이었더라. 이런 얘기 좀 강경한 어조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네요. 엄청 심하네요.
근데 또 가예고 의원이 하나 또 눈여겨봐야 할 점은 우리 며칠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민주당 의원 7명이 이 클래리티 법안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을 냈다고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가예고 의원은 7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래서 또 시장에 또 우려를 할 수 있는 게 이 민주당 의원 공동 성명을 냈던 7명은 이 클라이티 법안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클라이티 법안에 그나마 찬성할 확률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 가예고 의원이 이 정도로 강경하게 얘기했다는 거는 이 협상이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이런 우려가 또 금요일 사이에 좀 있었다. 그러면서 또 폴리마켓을 항상 또 보죠, 우리가. 이 연내 클라리티 법안이 통과될 확률 몇 퍼센트냐라고 봤을 때 40% 이상은 좀처럼 못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민주당 의원 쪽에서도 반대를 계속하고 있고 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8월 10일이 우리 휴회인데 한 달짜리 휴회라서 웬만하면 8월 10일 전에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2주 정도 남았는데 해결이 안 되고 있으니 이렇게 큰 소식이 안 나오고 있으니 아무래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시장 반응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좀 희망적으로 보고 있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네.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해봤잖아요. 변호사로서. 그러면 항상 이 계약서를 주고받을 때 굉장히 극단적으로 서로 초반에 주고받다가 어떻게든 타결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중간에 이런 강경한 말도 던지고 서로 이제 기분도 나빠하고 싸우고 그렇지만 결국에는 또 웃으면서 이제 악수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서 극단적이지만 지금 현재는
아니, 그러니까
극단이지만
솔직히,
언제 네. 만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민주당 상원의원이에요?
예.
그냥 얘기 안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예. 예. 마음에 안 들어.
일시하면 되잖아요.
이건 꺼니 안 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굳이 7명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그렇죠.
또 이 사람은 따로 막 맹비난을 하고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야, 더 좀 할 수 있잖아 니네.
맞아요.
와, 마.
네.
이거인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조금 이게 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맞아요.
짧다.
딱 그거죠.
시간이 너무 네. 짧다는 부분.
근데 저도 네. 하나 좀 어느 정도 과대 우려하는 것 같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게 우리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청문회 때만 해도 하루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될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마크업 청문회 당일에 이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랑 민주당 의원들이 이 청문회 열리는 뒷공간에서 대기 공간에서 그 중에서 협상을 하면서 그 와중에 협상을 하면서 극적으로 타격을 된 사례가
맞아요.
있었죠.
그러면서
또 네, 미국 정치에서는 되게 막판에 극적으로 되는 상황. 특히 뭐 한국 정치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가 많긴 한데
그렇죠.
네, 정치는 또 끝까지 모르기 때문에 한번 네. 또 끝까지 뉴스를 지켜봐야 된다.
네.
그 점 말씀드립니다.
그 두 분 말씀하신 대로 여기 보이면 이제 향후 입법 영향 준비해 주신 자료에 보면은 가예고 의원이 이제 문구 다 제시할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쓰레기 갖다 해놓고 결국엔 제시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 자세히 보면서 이제 협의를 해볼 것이다라는 거니까
네.
시간만 빨리 한다면.
아 근데 이게 네. 저도 제가 뭐 나란 일을 해본 건 아니지만 일이 갑자기 몰리면 사실 다 처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이슈도 있고 예. 굉장히 지금 동시에 해야 되는 맞습니다. 이슈가 많은 데다가 네. 뭐 선거 중심 선거도 뭐 해야 되고 트럼프 대통령 굉장히 바쁜데 잘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는 편집장들께서 정말 이건 물리적으로 봤을 때 아 여기가 마지노선이다. 네. 그런 게 아마 있지 않을까요?
아마 한 이번 주 후반 정도 되면은 네. 슬슬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상원이 네. 적어도 언제까지는 통과가 돼야 네. 하원에서 이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한이 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윤곽이 뚜렷해지는 순간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기대하겠습니다. 네. 자, 주말에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요.
네.
네, 일단은. 요 코인 같은 경우는 한국 분들한테도 조금 익숙한 네. 코인입니다. 아, 위믹스라고 그렇죠. 하는 코인인데 해킹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 뭐라고 봐야 됩니까?
해킹은 해킹인데 네. 뭐 탈취를 한 건 아니고요. 네. 이 발행을 무단 발행을 해서 문제가 된 겁니다. 무단 네. 발행을 해서 그걸 인출을 해서 시장에 내다 던진 정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좀 그것도 뭐 일종의 해킹이죠.
네, 일종의 해킹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참 위믹스 측에서 좀 잘못한 부분이 좀 분명하다. 왜냐하면 이미 회사 측에서 공식 인정을 했습니다. 우리 해킹 당했다라고 네. 입장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네.
뭐가 문제인지까지 대략적으로 공개가 된 상황입니다. 근데 네. 뭐가 문제냐라고 봤더니 위믹스에 위믹스 달러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있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 업데이트를 했는데 스마트 계약 업데이트를 했는데 업데이트를 하면은 이 설정을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이제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데 보안 이제 실행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설정을 하면서 비밀번호 재설정 이런 거를 이제 초기화를 세팅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이게 무슨 사고가 발생한 거냐면 좀 쉬운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가 현관문 비밀번호 이제 현관문 새 걸로 이제 바꾼 다음에 비밀번호 다시 재설정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밀번호 설정을 안 한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공장에서 나온 비밀번호로.
네, 아니 그냥 비밀번호가 없는 상태.
없는 상태로.
네. 그래서 누구나 이제 방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열려 버렸군요.
네. 그래서 누가 먼저 이제 발견을 하고, 이거 그냥 내가 진입할 수 있네. 그래서 오너키 스마트 계약 오너키를 탈취를 해가지고
어머.
비밀번호도 없이 탈취를 해서. 이걸 이제 무단 발행을 한 뒤에 인출을 해서 시장에 내다 던진 정황이 나타났다. 뭐 그런 뉴스입니다. 그래서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냐라고 네. 했을 때 625만 달러. 하나로 한 87억 원 정도 되고요. 실제로 이 이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났냐. 위믹스 달러가 디페깅이 일어나면서 99% 폭락을 했다. 라는 네. 그런 또 주말에 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실 근데 항상 예의주시하고 있던 거예요? 비밀번호가 있나 없나 계속 찔러보다가 발견을 하는 건가요? 이런 거는?
아마 이 업데이트 된 지가 좀 시간이 됐을 텐데요. 네. 이제서야 이 해킹이 일어났다는 거는 또 아무도 관심이 없었는데 한번 그 좀 볼 줄 아는 개발자 중에 한 명이 이거 보니까 비밀번호가 세팅이 안 돼 있네 하면서 이제
그걸...
해킹이 일어났다라는 네. 게 지금 유력한 정황이다.
이 디파이에서 벌어지는 해킹은 네.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도둑이 들어와서 털린 건지 아니면 자작극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작극을 할 만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러니까 자작극이라는 게 위믹스 측에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위믹스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몰래 할 수도 있는 거고.
비번이 안 걸린 걸 그렇죠.
알고 있는 사람이 내부인. 예.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내부인이 외부에 얘기를 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주소 듣고
그걸 주소 듣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는지를 알 수가 없고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위믹스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한국에서는 상장 폐지가 이미 됐죠.
네, 한국에서는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한국에서 주로 활동하던 프로젝트인데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이건 네. 이제 거의 망한 프로젝트 사실상 그렇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 남아 있는 어떤 자산들이 있는 거죠. 자산적 가치를 가진 것들이
네.
그게 이번에 좀 약간 싹쓸이가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이번에는 위믹스 달러가 아예 그냥 그렇죠. 끝난 걸까요? 이 수명은 끝난 거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 지금 차트 보시면 보이지만
네.
보통 이 정도 디페깅이면은 회복되기가 거의 어렵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손해 보신 분들
네, 1달러이다가 지금 0달러로 내려갔잖아요. 지금 99% 하락.
네.
하루 만에.
무섭네요. 예.
네. 하여튼 뭐 위믹스 피해를 보신 분은 한국에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행히도
오래전에
상장 폐지가 된 지 오래됐고요.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교훈을 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된 디파이에는 항상 이런 일이 있는데 네. 올해 들어서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AI가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AI를 통해서 체크하면은 이거는 수십 개, 수백 개를 한 번에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거 뭔가 풀린 거 있는지 찾아봐. 그러면 이제 요즘 AI 좋으니까
그렇죠.
찾아본단 말입니다.
또 프로그램 해가지고.
네. 그런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고 요거는 사실은 뭐 한국에는 그렇게 피해자가 많지 않아서 소소한 거라고 볼 수 있고 오히려 주말 사이에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두 개가 지금 문을 닫았어요.
네.
네. 한 곳은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네.
네, 한 곳은 또 비트맥스. 예, 좀 네. 며칠 됐는데요. 비트맥스 같은 경우에는
예.
예, 뭘로 유명했냐? 예, 10년 이상의 전통을 이제 자랑하는 거래소다. 이게 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예, 선물 거래의 선구 자격인 거래소로 또 이름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신규 가입을 즉시 중단하고 9월 23일에 서비스 종료하겠다. 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한테는 이게 또 의미가 또 있는 뉴스였다라는 점 전달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소식은 오히려 이 비트마트 쪽 뉴스인데요.
네.
예, 글로벌 디지털 자산 거래소입니다. 규모는 뭐 상대적으로 이렇게 크지는 않은 거래소인데
네.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여기는 똑같이 주말 사이에 서비스 종료를 밝히긴 했는데 좀 잡음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잡음이 있냐? 라고 보니까 일단 이 비트마트 CEO가 주말 사이에 네.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나 서비스 종료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CEO인데요?
네, CEO인데도 모르고 있었고 네. 7월 24일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이제 바로 이 서비스 종료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비트마트 측에서 서비스 종료를 한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조건을 걸었던 게 출금은 계속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물론 출금에 향후에 좀 뭐 KYC 같은 것도 해야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출금이 좀 딜레이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출금 지원하겠습니다. 이게 또 당연한 얘기인 게
네.
서비스 종료를 한다고 해도 출금 지원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종료 후에 일정 기간 동안에도 계속 열어주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용자들이 충분히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간을 그렇구나. 주기 위해서요. 근데 이제 비트마트에서는 지금 이용자들이 나 지금 출금 안 되는데요. 이제 사례가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용자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제
네.
비트마트 측에서 공식 입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되겠지만 이용자들이 지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CEO가 이런 걸 올려버리면 사실 돈을 빨리 회수하고 싶을 텐데 걱정이 되네요.
네, 그래서 CEO 측에서도 좀 걱정하고 있는 게 이용자들하고 지금 네. 내부에 있는 직원들이 걱정이 된다라는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게 하락장에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긴 합니다.
아, 이렇게 갑자기 닫는 것들이요?
그렇죠. 이제 주요 거래소들이 문을 닫는다든지 뭐 이런 네. 부분들이. 근데 이번 하락장에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시작.
지금 이제 한두 군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하락장에 항상 좀 단단해지는 시기들이 있는데
네.
이제 좀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한 몇 군데 정도 닫으면
몇 군데라기보다는 예. 지금 이 사이즈가 지금 이거는 메인 이벤트라고 보기 좀 어렵습니다.
아 뭔가 하나 더 큰 게 닫아줘야
돼요. 네, 더 큰 게 있어야 돼요. 뭐 하여튼 뭐 큰 게 하나가
터져야 네, 돼 일이
엎어지는 네. 경우가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지난 사이클을 예로 들면은 FTX 뭐 세계 톱5 안에 드는 뭐 거래소가
그렇죠.
뭐 무너진다든지
네.
네.
아니면 뭐 테라처럼 뭐 시총 톱10 안에 들던
프로젝트가
뭐
일주일 사이에 그냥 네. 시총이 다 증발해버린다든지
예. 그런 큰 사고들이 지난 사이클 때는 있었습니다.
네. 아직은 네. 잠잠하군요.
예. 아직은 요건 이게 뭐라 그럴 잔잔발이라고 할까요?
잔잔. 네. 잠잔.
뭔가 얘기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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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좀 약소합니다. 아직 수준이.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우리 투자자들은 뭘 하시면 좋냐면 빨리 옮겨야 됩니다. 안심할 수 있는 곳으로 자산을 일단 옮겨놓는 게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거래소에서 빼서 뭐 다른 지갑으로. 네.
지금 네. 여기 비트마트 쓰시는 분들이 그 얘기 한다잖아요. 왜 그 네. 얘기가 나오냐면 왜 내 돈 안 줘? 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실제로 FTX가 망할 때 거기에 돈을 넣어놓고 있다가 제때 못 뺀 분들이 한 2년 기다렸어요. 파산 절차 끝날 때까지.
네네. 네. 다 주긴 줬지만 어쨌든 굉장히 기다렸다.
그것도 되게 천우신조로 네. FTX가 엔트로피나 뭐 이런 AI 기업들한테 투자해놨는데
아, 그게 때문에.
예. 그게 완전 잭팟 터져가지고 말하자면 파산을 처리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지 원래대로면 사실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았던 돈이지.
네 그렇군요. 네. 네.
리스크를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는 이더리움 업그레이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생소하더라고요. 원래 이더리움 업그레이드가 도시 이름을 따거든요.
네. 네.
글램스테르담이 어디 있는 도시입니까?
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정확히 어디 있는 도시인지.
그 암스테르담이랑 네. 뭐
뭘 합친 것 같죠?
글램스랑 섞은 거 아니에요? 네. 뭐 이런 네.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예.
뭔가 바뀌었나요? 주책이?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도시하고 합성어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그만큼 뭐 중요한 업그레이드다 이렇게 느낌이 되는 걸까요, 저희가?
네, 항상 그런 도시 이름을 붙였을 때마다 중요한 업데이트였잖아요.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확장성이랑 이 가스비 좀 이유 괴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조정을 하고 무엇보다 좀 중요한 업데이트가 있는 것 같은 게
네.
맵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블록체인 데이터 안에서 거래를 좀 조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네. 네.
블록체인을 잘 아는 사람들이
MEV
네 MEV라고 하죠. 네, 이게 이제 얌체 같은 짓을 한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좀 유동성을 이 호가를 빼뒀다가 올려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조작하는
약간 이게 네. 네. 그 일반 투자분들은 잘 이해 못하실 수 있는데 블록체인이 이렇게 체인이 착착착착 체결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 같은 체인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개의 거래 중에 이걸 네.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걸.
네.
그러면 이 주문이 뭔가 있는데 이거 내가 이걸 먼저 사게 되면 얘는 어차피 사는 주문이 들어와 있으니까
네.
저는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한테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행매매 비슷한 이런 네. 차익을 통칭해서 MEV라고 부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약간 복잡하긴 한데.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무위험으로 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렇죠. 보고 사고 보고 팔고를 그렇죠. 할 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더리움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어떤 문제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어 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네. 대해서. 예, 연구를 많이 해왔는데 그 부분이 반영이 되나 네, 보군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되는 업그레이드라는 점에서 의미를 가지고요.
네.
이게 정확히 언제 업그레이드 되느냐 이게 또 시장의 관심사 중에 하나였는데 이 이더리움 핵심 개발자들이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지난주 회의에서 하나 공개를 했던 게 대부분의 지금 하고 있는 글램스테르담 업그레이드 개발 준비가 개발 준비 단계를 말하는 건데요. 대부분의 8이 이게 마지막 단계가 될 거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이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더리움에 관련해서 호재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EIP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더리움 제안인데 10개 정도가 추가된다. 그리고 이름이 글램스테르담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업그레이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 네. 전해주셨습니다.
네.
네, 오늘 박상희 편집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